누가복음 61번 메시지 사람 구주의 하나님 사람의 삶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 구주의 하나님 사람의 삶을 다룰 것입니다. 사람 구주. 사람 구주가 될 자격을 위하여 실제적인 인간 본성과 완전한 인간 미덕들을 지니신 참 사람. 사람 구주는 실제적인 인간 본성과 완전한 인간 미덕들을 지닌 참 사람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인성면에서 사람 구주를 묘사하는 세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사람으로서 사람 구주는 참되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실제적이십니다. 즉,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의 사람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 구주의 인간적인 미덕들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기 위하여 주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간 본성과 완전한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니신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참되시고 인간적인 본성에 있어서 실제적이시며 인간적인 미덕들에 있어서 완전하심으로 사람 구주가 될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보증하는 참되고 신성한 본성과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온전한 하나님. 사람 구주께서는 참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참되고 신성한 본성과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소유하셨습니다. 정통신학자들과 근본적인 성경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며 그 영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삼일성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자들과 교사들에게는 모순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삼일성의 단지 한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단지 한 부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은 아버지만이 아니며 영이나 아들만도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 구주가 참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인 인간 본성과 완전한 인간 미덕들을 지니신 참 사람이시며 참되고 신성한 본성과 뛰어나고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성에 관하여 사람 구주께서 참되시고 실제적이며 완전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 관하여 그분이 온전하고 참되시며 뛰어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성한 본성을 지니셨으며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셨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은 완전하지만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은 뛰어납니다. 그분의 속성들은 우수하고 탁월합니다. 사람 구주의 신성한 본성과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부여하고 보증합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곧 구원을 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그분의 신성으로 인해 부여되고 보증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신성으로 보장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구주의 신성한 본성과 속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부여하고 보증한다는 말을 들을 때 성경의 어느 구절이 이것을 말하는가? 당신은 이것을 가르치는 책을 읽었는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두 질문에 한마디로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성경에는 이것을 가르치는 구절이 없으며 나는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책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왜 내가 대담하게 이런 표현을 말하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나의 대답은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50여 년간 성경을 연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사도행전으로 곧 완성될 지난 10년간의 신약 라이프 스터디 사도행전으로 곧 완성될 연구의 결과입니다. 성경 안에 신성한 계시에 의하면 사람 구주의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속성들은 그분의 구원 능력을 부여하고 보증합니다. 성경 전체는 확실히 주님의 신성이 인성 안에 있는 그분의 구원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인성 안에 구원 능력을 부여하고 보증한다는 사상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의 인성을 암시하며 이는 구속하는 피를 흘리심에 필요하고 그 아들이라는 명칭은 주님의 신성을 암시하며 이는 구속하는 피의 영원한 효능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이 피가 그 영원한 효능, 곧 공간에 있어서 모든 곳에 널리 퍼져 있고 시간에 있어서 영원한 그러한 효능을 위한 신성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타락한 피조물들을 구속하시는 데 필요한 참 사람의 합당한 피임을 암시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의하면 사람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피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그것은 이중의 신분, 사람의 신분과 하나님의 신분을 지닌 분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구속에 필요한 참 사람의 순수한 피였습니다. 이 피의 효능은 사람 구주의 신성으로 인해 확증됩니다. 신성은 예수님의 피를 영원하게 합니다. 주님의 신성을 떠나서는 그분의 구속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속성들을 지닌 주님의 참된 신성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부여하고 보증합니다. 인성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게 하며 신성은 그분에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분의 신성은 또한 사람을 구원할 그분의 능력을 보증합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도록 미덕들을 지닌 인간 본성을 소유하심 참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신 사람 구주는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도록 미덕들을 지닌 인간 본성을 소유하십니다. 아무도 주 예수께서 담으신 만큼 하나님을 담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미덕들을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그들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미덕들을 지닌 인간 본성을 소유함에 있어서 아무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내용과 실제가 되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심.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내용과 실제가 되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십니다. 하나님 사람께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소유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인간 본성과 완전한 인간 미덕들을 지닌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내 영과 실제로 소유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장갑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장갑은 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장갑이 손을 표현하려면 손을 내 영과 실제로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께서는 그릇으로 인성을, 내 영으로 신성을 소유하시므로 장갑이자 손입니다. 오늘 사람 구주는 여전히 사람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담는 그릇인 사람이시며 내용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인간 본성과 참된 하나님의 본성을 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 미덕들과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봅니다. 이 두 부류가 그분 안에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의 조성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이 연합에 있어서 제3의 본성, 곧 전적으로 인간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신성하지도 않은 본성을 산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본성인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의 두 본질들이 연합되어 하나의 조성을 이룬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구조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있어서 두 본성의 혼동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비밀합니다. 이 사람 구주는 참으로 비밀한 분이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젊은 성도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젊은 세대는 하나님 사람인 그분의 인간적인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지닌 사람 구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므로 매우 복됩니다. 많은 책들이 주 예수께서 하나님 사람이심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중 어느 책이 누가복음 라이프 스터디에 이러한 메시지들에 제시된 방식으로 하나님 사람을 해석합니까? 하나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은 실제적인 인간 본성과 완전한 인간 미덕들을 지닌 참 사람이시며 참된 신성한 본성과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는 미덕들을 지닌 인간적인 본성을 소유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내용과 실제가 되는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삶, 참 사람의 삶이지만 사람의 생명으로서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 이제 계속해서 사람 구주의 하나님 사람의 삶을 다루기로 합시다. 이것은 참 사람의 삶이지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구절들은 이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뜻을 행하거나 구하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참으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자신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생각으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생각은 사고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대표합니다. 의지는 행함 안에서 우리 자신 또는 우리의 혼을 대표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러한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을 실행하였습니까? 아마 100가지를 생각하고 단 두 가지 정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초점은 우리의 생각은 사고 안에서 우리 자신을 대표하며 우리의 의지는 활동과 행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의지를 구하거나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사람으로 살아계신 동안 그분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인하여 살지 않으셨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우리 자신과 동일하며 우리 자신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됩니다. 사람 구주, 곧 하나님 사람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분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인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참 사람의 삶.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인하여 참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이 속성들은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담겨 있으며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하나님 사람의 삶에 관한 많은 예들을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간적인 삶 속에는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표현된 사랑은 단순히 사마리아인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능력받고 부유해진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뛰어난 사랑이요 탁월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삭개오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구주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를 다루심에 있어서 우리는 신성한 어떤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본 것, 즉 사람 예수 안에서 표현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한 전지전능하심 이상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이 나타나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을 강화시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신성한 속성들로 인해 능력 있게 된 인간적인 미덕들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12살 때의 주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12살이셨을 때 그분은 인간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아이 안에 신성한 요소가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분의 인간적인 생명 속에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참 사람의 생명을 사셨지만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요소와 신성한 요인들을 봅니다. 이 생명은 사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요 생활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기관이 됨. 주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을 장갑의 손가락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장갑의 손가락들이 실제 손가락들을 담는 것과 같이 사람 구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습니다. 장갑의 다섯 손가락들은 실제 손가락들이 아니지만 사람의 손에 다섯 손가락들을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담는 기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었습니다. 사람의 미덕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삶 속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기 위한 껍질인 형상이 됨. 사람 구주의 하나님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람의 미덕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삶 속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기 위한 껍질인 형상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미덕들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껍질이요 형상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삶 속에 표현될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주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려고 죽으시기 전에 왜 33년 반 동안 땅에 사셔야 했는가 하는 앞의 메시지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단지 짧은 시간을 땅에 사셨더라면 그분의 삶 속에는 신성한 속성들의 일시적인 표현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짧은 표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지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33년 반 동안의 완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세월 동안 그분은 흠이나 불완전한 것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떠하든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표현을 위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삶 속에 표현되셨습니다. 그분의 믿는 이들에 대한 원형과 사람 구주의 자격을 조성함. 주님의 하나님 사람의 삶은 사람 구주가 될 자격을 조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삶은 믿는 이들에 대한 원형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이 원형은 믿는 이들 안에 하나님 사람을 대량 산출, 재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장에서 하나의 원형을 산출하는 데에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일단 그 원형이 산출되고 나면 그때 그것은 대량 산출을 위해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구주의 하나님 사람의 삶은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재산출될 수 있도록 그분을 하나의 원형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원형을 인하여 또 대량 산출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